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훌륭한 점을 만대에 전파하기 위해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보이시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성경을 접해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때로는 인류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 인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들인 인간들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그 찾아오는 방식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는 방식은 성경이죠. 성경 이외의 다른 방식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왠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 가운데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간략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방식은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만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집중하여 엑기스만 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족보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그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모르게 되면 그 이름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일대기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 때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세종대왕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김정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족보로 등장한다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셨는지를 알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족보를 만나는 바람에 성경 읽기를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구약부터 읽기는 쉽지 않아서 신약을 딱 폈는데 첫 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딱 접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름들이 왜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족보를 만나면 그냥 글자로 읽지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았는지 읽을 때는 알지만 지나고 나면 새까맣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라는 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마무리가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룻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에 관한 책인 것 같으세요? 룻기가. 13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슨 책이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3년 전에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까지 합치면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기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에 관한 책이고 도대체 뭘 쓰려고 하는 책인가? 뭐 서로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긴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룻기라고 하는 그책 속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고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져 버린 한 가족,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과 나오미 혹은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가 속한 가정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게 룻기고 그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회복하고 완성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책이 룻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리고 룻기에 등장했던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주어져야 되는 그런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그 일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미에 와보면 그 빈손이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오미의 삶이 새롭게 충만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충만한 삶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 낳아주었던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품에 안는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5절에 가면,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즉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엘리멜렉 가정이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었는데 그 대를 잇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즉 그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이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고 그렇게 결정했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기록한 게 룻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났던 오벳 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지금 룻을 나오미를 향하여 찬송하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일곱 아들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남자들 몇 트럭 갖다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룻이라는 여인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을 회복하고 엘리멜렉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오미를 회복하고 엘리멜렉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룻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룻이 없었다면 빈손 같은 그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룻이 너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했던 룻을 통하여 얻은 오벳은 바로 나오미를 노년에 봉양할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그 룻이 낳은 오벳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 낳은 이 아이가 룻의 아이가 아닌 나오미의 아이가 되고 있고 그 나오미가 친히 이 오벳을 키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나오미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빼앗긴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의 품에 남자아이가 즉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을 만한 후손이 생길 거란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하고 혹은 목표하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읽었던 이 족보 속에 보아스가 중심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 룻과 나오미는 그곳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총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낳고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10대를 기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족보를 자세히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이 10대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10대를 기준하는 것은 정말로 10대, 눈에 보이는 10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대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임의로 10대가 맞기 위하여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임의로 삭제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대부분 맞춥니다. 창세기 5장에 가도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대수가 10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샘부터 아브라함의 대수가 10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이 룻기 말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대라는 그 대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수를 혹은 족보를 읽을 때 가장 눈여겨보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아무래도 첫 번일 거고, 그죠?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중요할 거고, 또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끝도 중요한가요? 예, 마지막도 중요하겠죠. 예, 중간에 8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그냥 마음 땡기는 대로 하나? 그럼 본문에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보아스 아닐까요? 그죠? 제가 보아스라 했으니까. 보아스는 몇 번째일까요? 일곱 번째. 자, 첫 번째는 베레스였고, 일곱 번째는 보아스고, 열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실 제가 재미나게 했지만 실제로 일곱 번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그 열 대에 관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굉장히 첫 때가 중요한 듯이 장황하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930세에 살아 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짧게 등장을 하고 마지막 열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노아에 관한 이야기죠. 첫 번째와 마지막 열 번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덟 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중에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에녹이? 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우리의 선망의 대상.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도 죽고 막내 말 열 번째도 죽었는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 몇 번째일까요? 네, 맞았어요. 일곱 번째예요. 네. 정확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 에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일곱 번째라고 하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이 족보에서도 이 족보가 담아내고자 하는 핵심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보아스처럼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한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룻기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위해 썼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갔던 그 사람을 위해서 보아스 인생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할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즉 보아스는 끊임없이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상과 보호를 받으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는 인물이 일곱 번째 등장했던 보아스입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과 열 번째 마지막에 기록됐던 이 사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예요? 베레스죠. 베레스입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는 누군가 하면 12절에서 이미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그 베레스입니다. 자,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베레스가 있는데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와 다말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사실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첫째 아들이었던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던 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그 당시 관리였던 형의 이름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재산과 그 기업을 나누어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난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버리죠. 그러자 유다는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 아이 다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자라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꾀를 내서 자기 지역으로 오고 있는 시아버지를 유혹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침한 일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쌍둥이가 태어나죠. 바로 베레스와 세라, 셀라가 아니라 세라입니다.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두 명의 아이 중에 둘째가 베레스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기억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이의 역사를 오늘 보아스가 태어나는 그 룻과의 관계 속에 태어나는 오벳이라는 아이를 태어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태어난 베레스, 그 베레스는 어쩌면 역연혼이라고 하는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일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룻과의 관계 속에서 오벳을 태어나게 하는데 잘 보시면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과 오난과 셀라의 관계 속에서 형수를 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지만 룻과 결혼해서 말론의 아들을 낳을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적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론 혹은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에는 말론이 아닙니다. 보아스예요. 엘리멜렉이 아니죠.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살몬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그것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이야기가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맞이해서 역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브로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열 번째 등장했던 다윗이에요. 다윗. 누가 봐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표와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평가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일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사실 다윗이 먼저 시작을 한 일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요.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파티가 많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너희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그 적들과 싸웁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죠. 그게 오늘 4절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더 이상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다윗. 열 번째였던 다윗. 마치 일곱 번째였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다윗은 평생을 몸바쳐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를. 즉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베레스라는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쓰게 된다면 누굴 먼저 쓸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유다를 먼저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가운데 여러분들 시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주 아들부터 써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베레스가 아니라 유다부터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부터 쓰지 않습니다. 베레스부터 써요. 의도적으로 20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첫 번째를 공란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마지막도 공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평생을 두려 그 삶을 살았지만 이 다윗의 아들로 올 또 한 사람이 진정한 궁극적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은 누굴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자손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손과 아들이란 말이 구분이 없습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가로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도 가로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마음의 평안, 위로, 회복은 다윗의 아들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됐던 인물이 나오미고 룻이고 보아스고 오벳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 성실히 감당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인류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들은 더 딜레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룻을 취하지 않았다면, 룻이 만약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만약 고국당으로 돌아가서 창피하게 사느니 이곳에서 내 생을 여고 마감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압 땅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곱 번째 등장했던 보아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의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안심할 수 있고 룻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해가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룻과 같이 혹은 나오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주인이 아닌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게 괄세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빨리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들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야만 나오미와 룻이 느꼈던 그 충만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룻기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 내용으로 주어지는지를 룻기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일과 또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룻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용맹스러움을 혹은 믿음을 담은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혹은 가정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태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나왔던 룻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외면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역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그들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